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함께 참석하는 2 플러스 2 회담을 내년 1월 초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HK 방송은 14일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내년 1월 7일 2 플러스 2 장관 회담이 개최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2 플러스 2 회담이 중국의 해상 활동 증가에 따른 미국의 우려,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한 재확인 등을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기후변화 등의 국제적 도전 등도 2 플러스 2 회담 의제에 포함시켜 미국과 이 문제에 있어서 공동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3월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래 첫 2 플러스 2 장관 회담을 도쿄에서 개최했습니다. NHK 방송은 일본 소식통을 인용해 당초 올해 말에 한 차례 더 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양국 간의 정치적 일정 문제 등으로 인해 성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4일 인도네시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인도네시아 레트노 마르수디 외교장관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해상안전, 자원관리, 항행 등 해양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남아시아에서는 무역 등 많은 일들이 바다에서 발생한다며 기후위기가 우리의 바다, 해상로 활동 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해상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래 처음으로 동남아시아를 방문했습니다. 한편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잘못된 언행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미국의 소위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수호라는 것은 미국의 선진 군용기와 군합이 남중국해에서 위세를 떨치고 도발을 일으키는 횡포의 자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5일 미얀마 군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이어 15일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블링컨 국무장관은 군부의 시위대를 겨냥한 폭력과 집단적 체포 등으로 지난 10개월 동안 미얀마 상황이 훨씬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얀마 정권이 로힝야 소수민족이 가하고 있는 탄압을 학살로 규정하는 방안을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얀마가 다시 민주주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추가적인 단계와 조치를 밟을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앞으로 수주 또는 수개월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한 말레이시아 사이푸딘 압둘라 외교장관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안에 아세안은 원칙적으로 다른 국가에 대한 불간섭주의를 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미국 제약사인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 치료제 1천만 명분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화이자가 공개한 알약 치료제의 효능에 고무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 증상 발생 뒤 4일 이내에 팍스로비드를 복용했을 때 입원 또는 사망 예방에 89%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목숨을 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여전히 백신이라며 부스터샷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이자의 치료제가 충분히 공급되면 바이러스의 대유행에서 탈출할 수 있는 중대한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가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치료제 1천만 명분 구매에 들인 비용은 52억 9천만 달러입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4일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래 2년 만에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8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 집계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는 현재 80만 280명입니다. 특히 올해는 백신 보급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해외 강제 노역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내용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은 영내 미사일 방어를 약화시키기 위한 역량 개발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 북부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4도에서 4도, 낮 최고 영하 5도에서 11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해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통합 억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4일 인도네시아 국립대 강연에서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수십 년간 해왔던 대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을 강화할 것이라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s why we seek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with the DPRK, with the ultimate goal of denuclearizing the Korean Peninsula. We'll work with allies and partners to address the threat posed by the DPRK.
블링컨 장관은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동맹과의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편 확장 억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위협이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미국의 안보 접근 방식도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외교, 군사, 정보 등 모든 국력의 수단을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더 긴밀하게 결합하는 전략, 즉 통합 억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ill forge stronger connections within and beyond the region. We'll deepen our treaty alliances with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ustralia,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블링컨 장관은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과의 조약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맹들 사이의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미한의 협력과 오커스, 쿼드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도 전략적 협력 관계를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규범에 입각한 질서를 수호하려고 하는 이유는 모든 나라가 억압과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북아에서 남아시아, 메콩강 일대에서 태평양 섬들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전반에 걸쳐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큰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공해를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공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을 왜곡하며 자신들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수출을 거부하거나 거래를 취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 아래 종합적인 인도태평양 경제적 틀을 구상하고 있다며 무역, 디지털 경제, 기술, 공급망, 친환경 에너지, 기반시설, 근로조건 등의 분야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광범위한 번영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미 인도태평양에 1조 달러의 직접 투자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해 전 세계에 지원한 백신 3억 회분 중 1억 회분 이상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세계 어떤 지역보다도 21세기에 국제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now that you have people across the Indo-Pacific, including in the United States, whose hopes and fates are tied up with yours. and who will be your steadfast partners.
블링컨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미국의 희망과 운명이 함께 묶여 있다며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더욱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만드는 노력에 변함없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의 동생 김영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이 사망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깊은 애도의 뜻으로 화환을 보냈다고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즉 15일 보도했습니다. 1920년생인 김영주는 권력 핵심인 노동당 조직 지도부장을 지낸 김일성 시대 대표적 2인자입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이후락 남한중앙정보부장과 양측 최고 지도자들을 대신해 서명했고 이 성명의 이행을 위해 설치된 남북조절위원회 북한 측 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실세였습니다. 1973년 김주석이 후계자의 아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내정하면서 세력을 잃고 일가족과 함께 오지인 자강도 강계로 사실상 유배됐다가 김정일 위원장이 권력 장악을 확고히 한 1993년 국가부주석과 정치국 위원에 선출돼 정계에 복귀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없었습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국 집권 여당과 제1야당 후보들은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한국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나가야 할지를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대조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 서울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본부장은 북한 비핵화의 전체 프로세스에서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해 비핵화 협상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입구로 여기는 반면 미국은 비핵화 협상의 최종 결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본부장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 말고는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의 첫 항목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굳이 이를 따로 떼서 선언을 해야 할 경우엔 이에 상응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선언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비핵화가 이루어져서 그 맥락 속에서 종전선언이 아 지금쯤은 종전선언을 할 때가 됐구나 하고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14일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와 한국의 중앙일보가 공동 개최한 포럼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김성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은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와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 본부장은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근처에도 가지 못한 상황에서 전쟁이 끝났다거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선언하는 게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에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대단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북한을 끝내 어떤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전쟁이 끝났다고 미리 선언을 해버리는 게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앞으로 전쟁이 끝날 거라고 선언하는 것이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건지 저는 둘 다 별로 설득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인 위성락 선거대책위원회 실용 외교위원장은 비핵화 진전을 위해선 평화 트랙도 함께 작동해야 하고 종전선언은 평화 트랙 가동을 위한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위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론이라며 종전을 표현하는 방법은 매우 많겠지만 적절한 표현을 통해 비핵 트랙과 평화 트랙이 상호 보완적으로 움직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수십 년 협상을 해본 결과 우리 모두는 뭘 알게 되었냐면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키려면 비핵 트랙만 가지고 비핵 트랙과 뭐 에코노믹 그것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비핵 트랙하고 동시에 평화, 안전보장, 신뢰구축 이런 트랙들이 같이 섞여 들어가야지만 진전이 있다.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위치에 대해선 양측 모두 미한동맹 쪽에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위 위원장은 미국은 동맹이고 중국은 동맹이 미치지 못하는 동반자 관계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가치 측면에서도 미국은 한국과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고 한국이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경제 발전을 이루고 민주주의를 달성한 유일한 나라가 되기까지 미국이 돕고 지원했다며 미국과 가깝게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간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쿼드와 어떤 형태로든 지금보다 더 많이 협력해야 하고 협력할 수 있다고 얘기해왔다며 다만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한반도 평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미한동맹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증진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미국과의 동맹을 중심축으로 중국과 상호 존중에 입각한 협력 관계를 확대, 심화시켜 나가는 게 윤석열 외교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극도의 전략적 모호성으로 인해 신뢰를 떨어뜨리는 외교를 하지 않는다는 전략적 명확성의 출발선에서 새 정부의 외교가 전개돼야 한다며 특히 신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과 동맹 이상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무엇을 해줄 수 있고 해줄 수 없는지 분명하게 밝히는 게 좋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여야 대선 후보들의 미중 대결 구도 속에서의 외교 정책 기조가 비슷하면서도 결이 다르다며 특히 북한 문제가 결부되면 정책적 차이가 크게 드러난다고 분석했습니다.
야당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북한 문제에 올인할 가능성은 커 보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중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한국이 포지셔닝을 할까를 고민한 후에 그 틀에서 북한 문제를 바라볼 가능성이 크죠. 반면에 여당은 가장 핵심은 거기는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북한 문제를 우선으로 해서 거기에 준해서 미중 간의 관계를 볼 가능성이 크죠.
실제로 여야 대선 후보 진영 간에 북한이 2017년 11월 이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한 데 대해 보상해줘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입장차가 한층 두드러졌습니다. 위 위원장은 북핵 문제는 북한의 안보 딜레마, 상호 불신, 상대에 대한 위협 용도 등 복잡한 의도와 목적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대처도 복합적이어야 한다며 따라서 대화와 협상 등 인센티브와 함께 제재와 압박도 함께 써야 한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상은 유연하게 해야 돼 북한이 합의를 파기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분명하고 적절하게 지적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김 본부장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보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다만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북한이 일단 대화에 나와 실질적 비핵화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상당한 경제적 지원이나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8차 전원회의가 어제 즉 14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이 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를 내년 2월 6일 평양에서 소집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내각의 2021년 사업정형과 2022년 과업에 대한 문제, 2021년 국가예산 집행의 결산과 2022년 국가예산에 대한 문제, 육아법, 해외 동포 권익보호법 채택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통상 매년 4월 전후로 정기회의를 열어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고 내각과 국무위원회 등 주요 국가기구에 대해 인사를 합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주민들의 해외 불법 강제 노역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관련 정보는 내년에 국무부가 발간할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 포함됩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북한의 해외 강제 노역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주체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10일자 연방관보에 2022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를 위한 정보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국무부는 미국과 다른 나라의 정부가 인신매매 제거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보고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 최소한의 기준은 2000년에 제정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의 개정안에 따라 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공된 정보는 국무부가 매년 미국 의회에 제출하는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4페이지에 걸친 이 게재문에서 구체적인 인신매매의 사례를 제시했고 그중 하나로 북한의 노동자가 한 나라의 정부와 다른 나라의 정부 간의 합의하에 또는 외국 정부와 관련된 사업에서 강제 노동에 임하고 있거나 그럴 위험이 높은 경우가 거론됐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1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2003년 처음 최하위인 3등급을 받은 이후 19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정권이 인신매매 퇴치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북한은 이와 관련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3등급 국가로 남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로 노동에 동원되는 방식으로 인신매매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로 8만에서 12만 명의 주민들이 수감돼 있는 북한의 정치법 수용소를 들었습니다. 아동을 포함해 수용소에 수감된 주민들은 가혹한 환경에서 장시간 벌목과 광산, 제조 혹은 농업 분야에 투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16에서 17세 사이의 아동들이 군대식 조직에 몸담으며 10년 동안 장시간 노동과 경무에 시달린다는 점도 주요 인신매매의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그 밖에 여성과 아동이 성매매의 위험성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학비를 내지 못하는 북한 내 여성 대학생들과 중국의 탈북 여성들이 이 같은 성매매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실태도 밝혔는데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19개 나라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외화 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인신매매범들이 탈북 여성들을 농업 분야와 가정, 공장 등의 강제 노동자로 투입하거나 나이트클럽과 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했고 중국의 제조 공장들이 북한 노동자를 강제 동원해 수출용 방호복 생산에 나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보고서는 또 러시아 정부가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에 적극적으로 연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 절차를 밟았다고 하지만 지난 1년 내내 북한 주민들이 입국했으며 이들은 비공식적으로 노동활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러시아 내에서 노동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 밖에 VOA가 북한 만수대 창작사의 불법 외화벌이 실태를 보도했던 아프리카 세네갈의 경우 여전히 북한 회사가 건설 현장에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으며 북한 노동자들은 강제로 노동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또 솔로몬 제도에선 북한 국적자가 어업 활동에 투입됐고 모잠비크에는 북한 의사들이 활동 중이라고 보고서는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은 영내 미사일 방어를 약화시키기 위한 역량 개발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이 약 1년 만에 갱신한 북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를 13일 공개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보고서에서 최근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열병식은 북한이 역내 탄도미사일 방어를 피하기 위해 설계된 핵 전투 능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의 최근 진전은 요격 미사일 체계인 패트리엇과 이지스함 탄도미사일 방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와 같은 역내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의 효과를 없애거나 약화시키기 위한 역량 개발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이지스함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여전히 북한의 이런 발사체를 추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진전은 사드의 레이더 범위에서 벗어난 해상 위치에서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지상기반 사드 미사일 방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드러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접근 방식은 군사적 역량을 보여주며 신빙성을 높이면서 북한의 억지와 강압적 외교 전략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위기 시 안정성과 긴장 고조 시 통제력에 대해선 의문을 낳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과 2020년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의 속도를 높였고 2020년 3월과 올 초 사이 시험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25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시험을 재개했고 이어 9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특히 북한이 지난 3월 시험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은 북한의 소형 무기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진전을 보인 대표적인 예라고 강조했습니다. 2019년 5월 두발의 KN-23 미사일은 전통적인 탄도미사일보다 지상에 훨씬 가깝게 날아가는 이례적인 비행 경로를 보였다는 겁니다. 또한 KN-23은 목표물에 최종 접근할 때 속도와 목표물에 대한 공격 각도를 높임으로써 지상기반 요격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에 풀업 기동을 실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KN-23은 재래식 탑재물이나 핵이 탑재돼 한반도 어느 위치든 타격할 수 있고 고체 추진체를 사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정밀유도 다중발사 로켓 시스템, 그리고 대포가 다른 국가들의 가장 심각한 단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진전은 북한이 고체 추진체와 위성 유도로 이동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시리즈와 같은 더 크고 강력한 시스템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진전은 발사체의 더 높은 이동성과 발사 이전의 생존 가능성, 그리고 더 큰 위력과 목표물에 대한 정밀도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북한이 정밀유도 전술무기의 성능을 확대하는 데 전념해왔다며 새로 개발된 전술 탄도미사일인 KN-24와 KN-25는 한국과 한반도 미군 자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KN-24는 이동식 발사기와 고체 추진체, 상대적으로 큰 탑재 역량을 가진 전술 시스템으로 정밀 타격을 위한 유도 시스템과 비행 중 기동성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또 KN-25는 로켓과 미사일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지만 진전된 항공전자, 관성, 위성 유도 시스템 덕분에 상당한 범위에 있는 정밀 목표물의 파괴력을 전달함으로써 전통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ICBM과 관련해선 북한이 2017년 11월 이후부터 ICBM 시험을 하지 않은 건 북한의 미사일 전력이 이런 무기를 소량만 보유하고 있거나 비기술적인 이유 때문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신형 ICBM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최신 무기는 기동성과 위력, 정확성을 입증했고 비행 중 요격이 어려운 특성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특징은 북한의 시험 프로그램이 단순한 정치적 선언 이상을 달성하길 추구하며 탄도미사일 병력의 신뢰도와 효과,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도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실험은 점점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증대된 작전 훈련과 함께 북한의 역내 핵 억지 전략의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양식임을 드러낸다고 평가했습니다. DA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이 제1한인 북송사업 62주년을 맞아 북한 정부에 이들의 생사 확인과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유엔이 책임 규명을 촉구한 것을 환영하며 헤어진 가족들의 상봉과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13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다음 날인 14일 지상낙원 북송사업 시작 62주년을 맞아 북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세 가지 사안을 지적했습니다. 현재까지 실종된 많은 북송자들의 생사와 행방을 밝히고 효율적인 수사를 시작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으며 헤어진 가족 사이의 소통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 겁니다. 실무그룹은 진상규명의 권리는 위반 행위 재발에 대한 중요한 보호수단으로 개인의 권리일 뿐 아니라 집단적 차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제실종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기관 혹은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사회는 이를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범죄의 일환으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제1한인 북송사업을 납치와 강제실종으로 분류했었습니다. 유엔은 보고서에서 북한 지도부의 지상낙원 선전을 믿고 1959년 12월 14일부터 1984년까지 북한으로 이주한 제1한인과 가족이 25년간 93,340명, 이 가운데 1,831명에 달하는 일본인 아내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14일 북송사업 62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이 제1한인 북송사업에 대해 북한 정부의 책임 규명을 요청한 건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이후 처음이라며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는 제1교포들에게 북한을 경제적 풍요와 기회가 약속된 차별 없는 땅, 지상낙원으로 선전하였지만 북송자들은 북한 도착과 동시에 모든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의 요한나 호사냑 부국장은 북한 지도부가 북송사업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지 않는 현실에 대해 우려한다며 북송사업으로 인해 헤어진 가족들이 서로 교류하고 만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송사업이 노예화, 강제이주, 박해, 구금과 강제실종으로 이어졌던 만큼 이에 대한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이들에게 자행된 노예착취와 반인도적 범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정의 회복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을 탈출해 일본으로 돌아온 북송 피해자 5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정부를 상대로 1인당 9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0월 일본 도쿄지방재판소가 처음으로 재판을 열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원고 중 한 명으로 이 소송을 주도한 79살의 가와사키 에이코 씨는 앞서 BOA에 원고 5명이 모두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격스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꼭 감개무량합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정말 오랑 시간을 걸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모두가 결론에 눈물을 흘렸으세요. 정말 3년이면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말에 속아서 갔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것들을 넘어서 일본으로 오셨어요.
한편 북한인권 시민연합과 일본의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 아시아연합 비정부기구인 비자발적 실종반대 아시아연합 등 여러 단체는 최근 북송사업 62주년을 맞아 이 사업의 실체를 고발하는 메모리얼 토크 콘서트를 공동으로 열었습니다. 단체들은 가라앉은 북송선의 꿈, 지상 낙원으로 간 그들은 어디에, 기만적 북송사업과 강제 실종이란 제목으로 북송사업은 사실상 강제 이주, 노예화, 현대적 개념의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인권 시민연합의 김소희 선임간사입니다.
북한의 잡지라든지 신문, 환등기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요. 재외동포들에게 굉장히 화려한 거짓 정보를 주입하고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단어로 그들을 굉장히 현혹을 했습니다.
단체들은 북송사업이 시작된 지 62주년이 됐지만 여전히 귀국사업으로 포장돼 역사 속에서만 존재하는 사건이 됐다며 이 사업이 반드시 재평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농무부가 북한을 내년도에 쌀 수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농무부 산하 경제조사서비스는 14일 12월 쌀 전망보고서에서 북한의 2021-2022 양곡년도 쌀 생산량을 도정 후 기준 136만 톤으로 예상하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에 139만 8천 톤보다 3만 8천 톤 감소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에 쌀 수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국가는 북한 외에 앙골라와 이집트, 쿠바,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등 29개국과 유럽연합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쌀 수입량이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는 이집트로 전년 대비 45만 톤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전염병 대응을 이유로 장기간 국경 봉쇄를 이어가는 것은 북한 내 인도주의 상황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 당국의 국경 재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슈아 폴락 미국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장기간 국경 봉쇄 상황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국제사회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폴락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 신종 코로나 속 북한과의 공중보건 관여, 도전과 기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제는 새로운 대북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폴락 연구원은 1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2년 가까이 국경을 봉쇄함에 따라 북한의 만성적 식량난과 주민들의 영양위생 상태가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외부 세계와 단절됨에 따라 북한과 핵무기 등 다른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폴락 연구원에 따라서 북한의 국경이 다시 열리는 것이 국제사회에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만큼 북한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경 개방을 촉진할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would be helpful to have unconditional humanitarian aid, not linked to other goals, not linked.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관련 정책 목표와 연계하지 않는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이 북한이 국경을 열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폴락 연구원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볼 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유인책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지렛대가 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핵과 미사일 등 정치적 문제와 인도적 지원을 철저히 분리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의약품과 각종 보건장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북한에 충분히 보급해 북한 당국 스스로 안전하게 국경을 다시 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So I think from a purely humanitarian perspective, it's important to be able to bring vaccines into the country to get
코로나 사태 속에 순수하게 인도주의 관점으로 북한에 백신을 도입하면 북한 지도부는 국경을 열어도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며 이는 차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폴락 연구원은 인도적 지원단체와 국제기구들은 북한 관리들에게 질병 예방의 최우선 방책은 국경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발맞춘 대응에 나서는 것이라는 점을 알리고 구호단체들이 신종 코로나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e willing to accept more in the way of goods and not to be so concerned about
북한은 다른 국가들의 코로나 대응과 방역 지식을 습득하고 지금 같은 물품에 대한 지나친 소독과 장기 방역 조치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국제기구들은 직원들이 평양에 복귀해도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 북한 당국이 국경을 열어도 안전하다는 확신을 줘야 하며 북한 당국도 하루빨리 내부 인도주의 상황을 고려한 국경 개방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폴락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폴락 연구원은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가 북한에게 향후 전 세계적인 전염병에 대처할 때 국경 봉쇄를 유일한 방안으로 선택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 정책 이반자들은 제재 포함된 인도적 지원 면제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향후 국경이 열렸을 때 북한에서 지원 사업을 벌일 구호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현대화된 안정적 은행 체계가 필요하다고 폴락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 이후에도 여러 나라는 세계적인 대유행병 팬데믹에 대한 대비가 여전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그중에서도 가장 대비 태세가 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전 세계에서 전염병이나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인 팬데믹에 가장 대비되어 있지 않은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과 미국의 비영리단체 핵위협방지구상 NTI가 8일 함께 발표한 세계 보건안보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은 195개국 중 193위를 기록했습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보건 위기에 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16.1점을 얻어 예멘과 같이 공동 193위에 올랐으며 최하위 점수를 받은 소말리아보다는 불과 0.1점 높았습니다. 1위는 75.9점인 미국이었고 호주, 핀란드, 캐나다, 태국, 슬로베니아, 영국, 독일, 한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195개 나라 평균은 38.9점에 불과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겪었음에도 전 세계가 여전히 보건 위기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평균이 40.2점이었습니다. 핵위협방지구상 NTI 공동의장인 어니스트 모니즈 전 에너지부 장관은 8일 화상으로 열린 보고서 발표회에서 모든 국가들이 향후 팬데믹 위협에 대응하는데 위험할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ll countries remain dangerously unprepared to meet future epidemic and pandemic threats. This is despite the fact that many countries quickly
모니즈 의장은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신속히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준비가 안 돼 있다며 단기간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들이 장기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졌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안보지수는 전 세계 195개 나라에 대해 예방과 탐지, 대응, 보건체계, 규범, 위험 등 6개 분야에 대해 점수를 매긴 것으로 국제 보건안보 능력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를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6개 항목 모두에서 대부분 최하위를 기록했고 특히 대응 분야에서 꼴찌, 즉 195위, 탐지와 보건체계에서는 192위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평가 근거와 참고 자료에서 코로나 대응 실태와 보건안보 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고위 지도자들이 지난 3년간 전염병 위협에 대응해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코로나에 대응해 북한의 방역태세를 강화하라는 발언을 거듭했지만 이를 위해 어떻게 자금을 제공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코로나 대응책을 가동했다는 증거는 있지만 이것이 코로나에 특정한 긴급 대응책이라는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세계보건기구 WHO와 공동으로 혹은 단독으로 지난 1년 사이에 생물학적 위협에 초점을 맞춘 전국 단위의 훈련을 실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코로나에 대응해 비약물적 중재 조치, 즉 화학적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조치와 관련한 계획과 지침, 정책에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전염병에 대한 진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있다며 2017년에서 2018년에 H1N1 신종 독감 당시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 진단 장비들이 북한으로 전달됐다는 언론 보도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2020년 2월 북한에 코로나 진단 장비 1,500개를 전달했다고 밝혔고 중국 외교부도 2020년 4월 북한에 코로나 진단 장비를 보냈다고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의 경기도와 민간단체가 북한에 2020년 8월 코로나 진단 장비를 보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여러 번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WHO는 김 위원장의 주장을 지지하거나 부인하는 어떠한 자료도 발간하지 않았으며 WHO의 집계에는 북한 내부의 확진 사례가 기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 언론은 코로나 감염이 없다는 지도부의 관련 발언을 일반에 전달하지만 북한에서는 국가 선전 매체와 실제 정보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미 한인의사협회 북한 담당 국장을 맡고 있는 박기범 하버드대 의대 교수는 9일 VOA에 북한의 코로나 대응을 감안했을 때 세계 보건안보지수의 북한에 대한 평가가 상향 조정됐을 것으로 기대했었다고 밝혔습니다.
From what they're telling us and from the, you know, the information that we're getting from WHO, for instance, it looks like they've succeeded.
북한의 발표나 WHO의 정보를 볼 때 북한이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편 박 교수는 코로나 변이가 계속 생기면서 종식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안전하게 다시 개방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we should be providing them with, you know, as many vaccines as they may need, and also testing capacity. And also share medical counter
북한이 필요한 만큼의 백신, 코로나 진단 장비와 치료제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의학적인 대응법도 공유해야 한다고 박 교수는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코로나 대응 실태도 조명했습니다. 미국은 2019년 세계 보건안보지수에서 팬데믹을 예방하고 대응할 보건안보 능력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코로나 감염자와 사망자가 많이 나왔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미국 정치인들이 보건당국자들의 발언에 대한 동기를 의심하고 바이러스의 심각성과 백신의 효능에 대한 논쟁을 벌였고 그 결과 많은 미국인들이 보건당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제니퍼 누조 존스홉킨스 대학 보건안전센터 선임연구원은 8일 행사에서 일부 국가들은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아 정작 필요할 때 쓰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Some countries had capacities that existed on paper, but because they had not exercised them, they found that they were not operational when they needed them. And as we also heard, some political leaders deliberately chose not to use.
또 일부 정치 지도자들은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는 가용한 자원을 고의로 활용하지 않고 집단 면역을 추구한 경우도 있었다고 누조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의 코로나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미리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각국이 국가 예산에서 보건안보 역량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취약한 부분들의 대응책을 세우며 역량과 위험 요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코로나 대응 활동에 대한 사후 종합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유엔 등 국제기구들에 대해서는 정치, 사회, 경제적 위험 요소가 큰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 전염병 대응태세 강화를 위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각국과 국제기구들이 생물학적 위협에 대해 보다 긴밀한 조율을 도모하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 당국은 북송 목적으로 탈북민을 구금하지 말아야 한다고 영국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적인 강연 행사인 테드가 다음 달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에서 개최할 행사에서 탈북민 박지현 씨가 강연할 예정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의 타리크 아흐마드 남아시아 유엔 연방담당 국무상은 13일 데이비드 알턴 상원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중국의 구금 중인 탈북민 인권침해 보도를 알고 있다며 중국 당국의 강제 북송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흐마드 국무상은 영국은 난민을 생명이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나라로 돌려보내선 안 된다는 1951년 유엔 난민협약의 이행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중국 당국에 탈북민을 북한으로 송환할 의도로 구금하지 말고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앞서 영국 외교부에 중국의 탈북민 1,100명이 구금돼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어떤 항의를 했고 유엔 난민협약 준수 촉구에 대해 무슨 응답을 받았는지에 대해 질의했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7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을 다시 인권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으며 지난 11월 올 상반기 평가에서 다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여전히 남아있는 등 개선이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특히 지난달 영국의 북한 출신 인권운동가인 박지현 씨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서 탈북민 북송 문제를 계속 중국 정부에 제기하고 있다며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이 좋은 대우를 받고 북한 사회에 다시 편입된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적인 강연 행사인 테드가 다음 달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개최할 행사에서 박지현 씨가 강연할 예정입니다. 박 씨는 13일 BOA에 테드 측의 초청으로 내년 1월 29일 열리는 테드 옥스퍼드 컨퍼런스 2022에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과 탈북민 문제를 강연한다며 특히 탈북민이 난민일 뿐 아니라 무국적자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떠나서 중국으로 왔을 때 저희는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여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하나의 무국적자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이 다 무국적자로 이제 우리가 무국적자로 이 문제를 봤을 때 조금 더 국제사회에 다가가지 않을까. 탈북 여성들 인신매매 이렇게라기보다는 이제 무국적 이제 여성들의 인신매매 또 무국적 아동.
박 씨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도 북한 당국이 현지 도착 후 여권을 모두 회수하기 때문에 개인의 대표성이 없는 무국적자와 같다며 국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드는 홈페이지에 입장료 미화로 $30에서 $119를 받는 옥스퍼드대 행사에서 세계적인 유명 연사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예정이라며 우주기술 업체 설립자에서부터 탈북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사가 나선다고 소개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골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 북부 오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4도에서 4도, 낮 최고 영하 5도에서 11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최저 영하 1도, 최고 8도. 신우주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3도, 최고 5도. 강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 한때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9도, 최고는 0도. 해주 흐리고 최저 2도, 최고 10도. 함흥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영하 3도, 최고는 10도. 장진, 구름 많고 최저 영하 12도, 최고는 영하 1도. 해산,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14도, 최고는 영하 1도입니다. 원산, 구름 많고 최저 2도, 최고 11도. 청진,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고 최저 영하 1도, 최고는 3도가 되겠습니다. 삼지연,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눈이 내리고 오후에는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하 5도입니다. 해상 날씨 동해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먼 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내지 1.5m, 오후에는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는 오전에 1 내지 2m로 일겠고 오후에는 1.5 내지 3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BOA 한국의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B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함께 참석하는 2+2 회담을 내년 1월 초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HK 방송은 14일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내년 1월 7일 2+2 장관 회담이 개최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2+2 회담이 중국의 해상 활동 증가에 따른 미국의 우려,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한 재확인 등을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기후변화 등의 국제적 도전 등도 2+2 회담 의제에 포함시켜 미국과 이 문제에 있어서 공동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3월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래 첫 2+2 장관 회담을 도쿄에서 개최했습니다. NHK 방송은 일본 소식통을 인용해 당초 올해 말에 한 차례 더 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양국 간의 정치적 일정 문제 등으로 인해 성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4일 인도네시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인도네시아 레트노 마르수디 외교장관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해상안전, 자원관리, 항행 등 해양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남아시아에서는 무역 등 많은 일들이 바다에서 발생한다며 기후위기가 우리의 바다, 해상로 활동 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해상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래 처음으로 동남아시아를 방문했습니다. 한편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잘못된 언행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미국의 소위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수호라는 것은 미국의 선진 군용기와 군함이 남중국해에서 위세를 떨치고 도발을 일으키는 횡포의 자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5일 미얀마 군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이어 15일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블링컨 장관은 군부의 시위대를 겨냥한 폭력과 집단적 체포 등으로 인해 지난 10개월 동안 미얀마 상황이 훨씬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얀마 정권이 로힝야 소수민족이 가하고 있는 탄압을 학살로 규정하는 방안을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얀마가 다시 민주주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추가적인 단계와 조치를 밟을 수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며 앞으로 수주 또는 수개월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한 말레이시아 사이푸딘 압둘라 외교장관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은 원칙적으로 다른 국가에 대한 불간섭주의를 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미국 제약사인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 치료제 1천만 명분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화이자가 공개한 알약 치료제의 효능에 고무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 증상 발생 뒤 사흘 이내에 팍스로비드를 복용했을 때 입원 또는 사망 예방에 89%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목숨을 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여전히 백신이라며 부스터샷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이자의 치료제가 충분히 공급되면 바이러스의 대유행에서 탈출할 수 있는 중대한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가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치료제 1천만 명분 구매에 들인 비용은 52억 9천만 달러입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4일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래 2년 만에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8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 집계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는 현재 80만 200명입니다. 특히 올해는 백신 보급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7월까지 최소 18만 6천 명이 사망했고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가 확산된 이후 사망률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 사망자의 4분의 3은 65세 이상 고령자였으며 대부분 백신 미접종자였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법원은 14일 인권활동가이자 언론인인 팜 도안 트랑 씨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트랑 씨는 베트남 정부의 위협이 되는 정보를 전파한 혐의로 지난해 체포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날 베트남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